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그런 기도 제목을 꺼낸 것은 오늘 바로 본문 내용 중에 그 문제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시험과 유혹거리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의 방향과 목적은 말하자면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축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뜻이.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적인 차원으로 격화시켜버려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경지와 수준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으면 노는 것이라고 하듯이 우리 인생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한테 이익이 아닌 것들이고 나태하고 편안한 것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축복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공부를 시켜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축복으로 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진리요 절대적인 것이요 생명이요 영광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고통이 없는 것 정도입니다. 남에게 재는 것, 물질이 풍부한 것 이런 정도밖에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바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대목이고 그 자랑의 근거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를 참으로 놀랍게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지금 신앙 습관들은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버릇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버릇이 든 구절들은 축복에 관한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게 되리라. 뭐가요? 처음에 진 빚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빚은 창대하게 될 거예요? 뭐 어쩌잔 말이에요. 무조건 그런 것만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뻐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이런 구절들만 좋아하지. 그 구절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린 전혀 관심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 무서운 습관이 되고 분위기가 되어서 이게 여론이 되어갖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갖고는 이젠 안 될 만큼 교계에 큰 세력을 갖게 됐어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하글하글 써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싸우지 않으면 길 가다 멈추질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설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극악무도하게 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어떻게 거룩하며 경건하며 극악무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도 참으로 여러 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제가 진전시키다가 어느 부분에서 드디어 못 참고 제가 만일 극악무도해지시거든 우리나라 존댓말은 참 피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한참 쓰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에 신경 써 주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는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힘과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대강 감을 잡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펄펄 뛰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슬쩍 믿어요. 슬쩍. 반대할 땐 신문에 내고 떠들더니 믿을 때는 싹 마스크하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변하는가? 왜 변하는가? 우리가 어지간히 그 애증 문제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싫은 건 거의 평생 싫고 좋은 건 거의 평생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증 문제는 상당히 그 원한이 오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보통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쓱 웃으면서 반대하지 않아요. 꼭 칼 들고 덤벼 있고 이를 악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를 하는 법인데 뭐 자기 아내를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친구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상종을 하네요. 그리고 괜히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꼬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오비표 사이다라도 한번 매기고 어떻게 같이 얽어매려고 애를 쓰는 법인데 어느 날 믿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지 왜 어떻게는 설명이 없다고요. 왜 싫어했느냐도 없고 왜 믿느냐도 사실은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이 됐고 기독교 호감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얘기가 됩니다. 지금 자체를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으며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좋으며 그 지금 설명이지 과정 설명은 아니라고요. 그게 방법도 아니고 왜도 아니에요. 그럼 옛날은 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때는 싫어했던 정도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면 다 바보 같았고 언제나 보면 공부 못하는 것들만 다녔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만 다녔고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싫었다는 설명만 있지 그러다가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거긴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안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괜히 찬송 부르면 눈물이 돌고 찬송가를 들으면 가슴에 이상한 전율이 오고 저 내장 깊은 곳에 옷이 오르고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과정이. 우린 그거밖에 몰라요, 사실은. 이건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우린 다시 한번 추적해 봐야 됩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중에 바울이 스스로 꺼낸 조건과 이유가 하나라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없어요. 기독교 되는 가장 굵은 근거와 복음의 진수가 뭐냐 그러면 우리로부터 꺼내놓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위인이 누굽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의 인물을 꼽자면 누구를 꼽아야 됩니까? 우선 우리 신약에서 한 사람 꼭 뽑고 구약에서 한 사람 뽑아봅시다. 구약에서 뽑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인기 투표 한번 해봅시다. 보통 모세예요. 모세. 모세 구약의 제1인자입니다. 신약은 누굽니까? 신약은 언제나 바울입니다. 2위는 누굴 것 같습니까? 2위는 보통 요한입니다. 보통 요한이요. 3위쯤 가야 베드로가 나오고 한 12위쯤 가면 신약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하나 또 나오고 그럽니다. 다 아시는 분가 봐요. 웃으시는 거니까. 구약의 위인 모세와 그럼 신약의 위인 바울을 비교하면 누구를 더 꼽겠습니까?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참으로 막상막하죠? 장효조냐 김시진이냐 올스타 MVP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곤란하죠. 바울을 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랭킹 1위에 오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보통 바울을 듭니다. 물론 모세도 근소한 차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 그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는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성경이 기독교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최고의 원흉이 바울입니다. 여긴 지금 아직도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사울이라고 기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훨씬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의 여러 신자들을 붙잡아다 투옥하고 핍박하고 하다가 다메섹까지 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물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알았을 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언제 택했어요 지금? 지금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을 때예요. 사울은 지금 정신이 없을 때예요. 사울을 언제 찾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찾아와요? 사울이 어쩌고 있을 때 찾아와요? 예수를 핍박하고 있을 때 와서 무얼 그때 주는 거예요 벌써. 이방을 위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여러 임금들 앞에서 복음과 나를 증거할 자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뭐 하고 있을 때요? 사울은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를 핍박하고 있을 때, 실제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있을 때. 왜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에베소서로. 제가 이제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하면 막 올라갔는데 소리가 싹 내려오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이제 싹 내려오기로 했어요. 잘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가 언제 이 일을 맡았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다닐 때 주께서 붙잡고 시킨 거예요. 은혜와 선물이라는 얘기를 그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말로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나 원래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의 능력이 기운 차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뒤집어 놓고 그가 가던 길에서 돌리는 데는 우리가 죄를 향하여 가던 힘보다 더 센 힘으로 바꿔놓은 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하여 무엇을 꺼내놓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서 써주셔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기 일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맡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 우리가 주를 모를 뿐만 아니라 주가 원치 않는 길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자를 거꾸로 오게 해요. 여러분 이런 저 운동기구가 있는 걸 아세요? 집 안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죠? 이렇게 그 벨트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있죠. 가고 있어서 실컷 뛰는데 제자리에 있죠. 땅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만일 뛰는 것이 이 벨트가 뒤로 가는 속도보다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뛰는 것보다 이게 느리면, 이게 더 빠르고 뛰는 게 느리면 뒤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걸 이제 더 이쪽에다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봐요. 우리가 뛰는 것보다 땅이 뒤로 가는 속도가 빠르면 뛰어봤자 어디로 갈까요? 그걸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젖는 노보다 더 센 바람이 앞에서 불면 노를 저어도 까꾸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세요? 배를 안 타봐서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차를 타고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동안 뒤집어 앉아있으면 어디로 가죠? 평양을 보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부산 간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늘 오해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 오라 그러고 우리는 몽유병자처럼 내가 갔다고 자꾸 우긴단 말이에요. 복음에 복음된 가장 굵은 근거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 같이 내가 이 일꾼이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그분이 내 안에 강력히 역사하사 내가 죄를 향하여 뛰어가는 것을 붙잡아 일로 끌고 온 그의 완력과 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참으로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린 것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의 1차 메시지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느 물건이 좋으냐를 모르면 우리가 보통 뭘 보고 삽니까? 삼성께 좋은지 금성께 좋은지 대우께 좋은지 모를 때, 어느 게 좋을 때 모를 때는 보통 뭘 보고 사냐? 상표를 보고 사죠. 나는 어느 회사 걸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물건을 사야 될지 모를 땐 확실한 상표가 붙어있는 걸 사는 법 아닙니까? 그것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어떤 외형적인 표라고요. 지금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왜 하나님이 자기 밑에 있던 열두 제자를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는 다른 사람을 도입하셔야만 했느냐 하면 이런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놀라운 메시지다 말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 지금 시대 목사로 붙는 사람, 불리움 받는 사람에게도 똑같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갑시다. 왜 이런 얘기만 하면 저는 열이 날까요? 살살한다고 아까 재놓고 다시 열이 났습니다. 다시 내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은 똑똑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가 형성이 되면 영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1차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쳐놓고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드물죠. 아주 드물어요. 강한 자가 없고 약하며 미련하다고 돼 있고 천하다고 돼 있어요. 천하다고. 이 말만큼 치명적인 말은 없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게 주접스러워요.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비슷하게 먹어요. 천하다고.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 사람 쳐다보는 눈길이 트릿해요. 그런 것들을 써요. 절대 좋은 것들을 쓰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붙일 것도 없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 옷이다. 예수님의 고백이라고요. 이걸 아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1차적으로 목사에다 붙였습니다만 다음엔 누구한테 붙일지 아시겠죠? 그게 신자가 이 땅에서 부름받는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잘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되기 위하여 부름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이방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복음이 무언가를 전하는 데 이익이 됐던 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쪼다짓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스데반 죽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얻어맞고 눈 멀었다가 뜬 사건이라고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 우등생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바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는 스데반을 죽인 자요. 많은 사람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기 등등해서 담에색으로 하다 의도맞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잘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자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것보다 그 실수를 한 게 오히려 이익이더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좀 저 불러가지고 제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아주 속상해서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입시가 곧 내일 모레로 다가오는데 전 그 기도해 줄 마음이 정말 쥐뿔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은 그저 180점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만이시면 입시 때만 많은 점수 맞게 해주시는 교회에 잠깐 갔다 오십시오. 저는 도무지 그 기도를 해줄 마음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똑똑한 것이 죄라는 뜻도 아니요 똑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얘기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갖게 됐느냐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반대의 것을 요구할 줄밖에 모르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리해왔는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내 실패한 것과 모자란 것이 무기인 사람들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자들이라고요. 그게 자랑스러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된 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11조를 꼬박꼬박 냈더니 벌써 그라나다 타게 해주십니다. 이 얘기에 여러분 쉽게 속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라나다 안 주면 도무지 예수 안 믿을 게 생겼으니까 그래 넌 이거나 먹고 거기 그냥 죽치고 있어라 그렇게 붙잡은 사람이고 심부름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넌 텔레비나 보고 있어라 이런 사람이 있고 일을 시키려면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 시키면 돈 맡긴 거 들고 나갔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살 텐데 뭐 뻔한데요. 절대 그 일 안 시켜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분이 그 국악학의 권위자였습니다. 국악을 그 연구를 하려면 전래되어 오는 그 음악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남아있냐면 무당들에게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춤과 노래가 거기에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학만 되면 그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그 무당들이 어디에 많이냐면 아무래도 좀 미개한 지역에 많답니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확인을 해보면 무당에는 두 개가 있어요. 세습무당이라는 것과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세습무당이라는 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어서 딸도 무당이 된 그냥 가업을 잇는 무당입니다. 신은 안 내렸어도 그쪽이 훨씬 얻을 자료가 많답니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이어온 게 많고 그러나 이제 영험하진 않은 거죠. 강신무당은 영험한데 그런 건 잘 못한대요. 춤도 잘 못 추고 노래도 제대로 할 줄 모르나 뭐 이 식칼 위에도 서고 식칼로 돼지 대가리 딱 꽂아서 이렇게 딱 세우면 딱 쓰고 대단한 그 영역이 있다고요. 한 번은 갔다 그 강신무당을 만나서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을 안 가르쳐주더래요. 도무지.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기미가 이상해서 자꾸만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름을 대는데 이름이 정예수더래요. 놀랍죠? 사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놀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강신무당이에요. 신이 집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제 그 과거에 그 여인이 한번 이상한 병에 들었는데 의사들한테 갔다 보여도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를. 아주 죽도록 고통스럽더래요. 기도를 해도 안 낫고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본인에게.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빌면 날 것 같더래요.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내가 왜 이딴 생각을 하나 이게 도무지 신앙적이지 않은데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드디어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대요. 어머니 제가 물 한 그릇만 떠놓고 빌면 날 것 같은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펄쩍 뛰셨대요. 얘네 그 무슨 망측한 생각이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너무 고통스럽고 낫진 않으니까 이제 올 수 없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을 떠놓고 빌었더니 정말 신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어머니의 과거도 들추고 쫙 보면 아는 거예요. 당신 머리카락은 몇 개고 착 맞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갈을 하기 위해서 위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 그러다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쉬우면 어떡하나. 진짜한테는 절대 안 쉬워요. 진짜한테는 절대 그렇게 쉬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는 결국 진리를 사수할 마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이익과 고통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자라고요. 그것이 틀린 줄을 알아도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자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이익 보자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죠? 1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은 근데 이것이 상거래로 전락했단 말입니다. 상거래로 전락했어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공갈을 치는 것이 뭐죠?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공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교인들이 목사한테 공갈 놓는 건 뭡니까? 당신 내 말 듣지 않으면 헌금 안 하겠소. 이거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했습니까, 제가? 아픈 데를 찔렀나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시면 우리는 결국 거기서 그렇게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묘하게 표현할지 몰라도 비슷한 원리들과 본능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서 물질적으로, 즉 세상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통이 제거되지 않으면 목사부터 무는 거예요.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는 거라고. 당신이 모세같이 능력이 있었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지금은 물은 필요 없고 반석에서 돈이 나오게 할 거 아니냐고 꼭 이렇게 물그늘어지는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뭔지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태껏 걷게 했었던 과거와 경험한 모든 것과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약점이 오히려 할 말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겸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오신 그 이유와 엄청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 그래서 늘 얘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것보다 더 잘 이것을 설명할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늘 내가 그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얘기는 없어요. 나는 배설물이니라. 내가 자랑할 게 없노라.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우리 아직도 기독교의 기억도 모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알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땡땡이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고마운가? 무엇이 그렇게 만족스러운가? 네가 나보다 잘나길 했냐? 네가 나같이 아들 둘을 가졌냐? 딸만 넷까진 주제에 많죠 뭐. 네가 뭐 이빨이 튼튼하냐? 네가 뭐 코가 잘생겼냐? 네가 나보다 테니스를 잘 치냐?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도 네가 모르는 거 하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갖고 있는 건 몽땅 합쳐도 그림자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일 그것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자랑들과 승리들과 감사들을 놓치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허락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인생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밭을 갈라 하면서 농구를 주지 않고 일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농사짓는 기구를 주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걷게 하신 인생과 주어진 모든 환경과 내 손에 있는 조건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 풀 줄 모르니까 낫 갖고 풀 베면 괜히 손만 비는 거예요. 그렇죠? 맨손으로 뽑는 게 낫죠. 누가 가서 하면 서울 초원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지면 낫이 있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지게로 지는 게 더 불편하고 물론 어쩌면 그런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얻은 바 은혜들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음미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자랑할 것이 여러분 속에만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감격할 것이 이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아무런 조건도 필요한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그의 은혜의 놀라움을, 그의 사랑의 깊음을, 우리가 이렇게 바보인데도 찾아오신 그의 긍휼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게 증거되고 전시되어야 할 우리 인생의 일거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고 무엇이 길이요 진리인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의 눈을 띄우셨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된 자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열심을 바쳐 사랑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있게 하옵시고 주 앞에 헌신하겠다는 열심이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시며 주의 자녀된 자들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의 행복함을 저들에게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